공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인 레이프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독증 때문에 간호장교가 불합격 통보를 하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님, 부디 날개를 꺾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액션 드라마 전쟁 영화 진주만 펄 하버입니다.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을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대작 영화인데요. 벤 애플렉, 케이트 베킨세일, 조시 하트넷, 쿠바 구딩 주니어, 톰 시즈모어, 존 보이트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진주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테네시주에서 함께 자라 둘도 없는 친구인 레이프와 데니는 조종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둘은 자라서 어느덧 청년이 되고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하는데요.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이프는 조종사 자격 적합 판정을 받으러 신체검사를 하러 간 곳에서 간호장교 에블린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짧은 사랑을 뒤로한 채 영국에서 싸울 비행 중대에 자원한 레이프는 절친 데니와 사랑하는 그녀 에블린에게 작별을 구한 뒤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간호사 에블린과 레이프의 절친한 친구 데니는 진주만으로 전출되는데 이윽고 레이프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데니와 에블린은 서로를 위로하다가 결국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레이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진주만으로 돌아오는데요. 일본군은 진주만의 대대적인 공습을 퍼붓고 평화롭던 진주만은 지옥으로 변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한스 짐머의 Brothers, 형제였습니다. 영화 진주만은 마이클 베이 감독, 각본에는 랜덜 월리스, 음악에는 한스 짐머, 제작에 마이클 베이와 제리 브룩하이머가 참여했습니다. 세 남녀의 우정과 사랑, 운명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감독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잔인함을 이들의 우정과 사랑, 운명으로 표현했다고 하죠. 영화 진주만의 각본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브레이브하트의 각본을 쓰고 아이언 마스크를 감독했던 랜덜 월리스의 창작 시나리오인데요. 랜덜 월리스는 역사의 격동기에 사랑과 명예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영웅의 넋을 기르기 위해 진주만의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 색채를 반영하는 영화도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전투 액션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라고 장르를 정의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일본의 진주만 공습 장면은 마이클 베이 감독이 가장 공을 들인 게 확실히 보일 정도로 매우 현실감 있으면서도 잔인하리만치 자세히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습 장면에 700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고 20여 분간의 대규모 폭파 장면은 6대의 촬영용 항공기로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진주만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미 해군 전함, USS 오클라호마 전함을 건설하는 데는 8주가 걸렸고요. 일본군 공격으로 전함이 전복되는 장면에는 15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제작 규모도 대단하지만 소재도 소재인 만큼 개봉 당시 진주만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미국 사회가 이 영화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테네시주,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영화 진주만은 실화의 생동감 넘치는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진주만의 소재로 만든 어느 영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인 작전을 전개하는 일본 도쿄 폭격대 대장 제임스 두리틀 중령과 흑인 최초로 해군 수훈장을 받은 도리스 밀러 수병이 그 주인공인데요. 알렉 볼드윈이 두리틀 중령을 연기했고 쿠바 구딩 주니어가 도리스 밀러 수병을 연기했습니다. 주인공 레이프 역할은 벤 애플렉이 맡았는데요. 벤 애플렉은 미국에서 태어나 PBS 교육 시리즈 The Voyage of the Mimi, 미미의 항해의 아역 배우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1995년 대학 드라마 글로리 데이즈로 데뷔했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 맷 데이먼과 함께 각본을 쓴 1997년 영화 굿윌 헌팅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각본상과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각본상을 받았고요. 1998년 영화 아마겟돈, 1998년 셰익스피어 인 러브, 2002년 체인징 레이스와 썸 오브 올 피어스 등에 출연했습니다. 2006년 할리우드 랜드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2007년에는 영화 가라, 아이야 가라의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해군 간호장교 역할의 케이트 베킨세일은 영국 배우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생 시절에 1993년 영화 헛소동으로 데뷔했습니다. 영국 시대극들과 연극 무대,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에 출연하다가 미국에서 영화 작품을 찾기 시작해서 2001년 진주만과 세렌디피티, 2003년 영화 팁토즈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감독으로 더 잘 알려진 마이클 베이 감독은 광고와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데뷔했는데요. 스타일리시한 촬영 기법과 톡톡 튀는 편집 영상은 첫 히트작인 1995년작 나쁜 녀석들에서 유감없이 역량이 발휘됐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1996년 니콜라스 케이지와 숀 코너리 주연의 더 록을 감독했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스릴러와 공포, 액션 장르를 넘나드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는 화려한 촬영 기법과 빠른 편집 영상, 많은 볼거리가 특징이라고들 하는데요. 지나치게 상업적이면서 볼거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들 말하고 있죠. 대표작으로 아마겟돈, 아일랜드, 트랜스포머 1, 2, 3편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There You Will Be. 제가 어디 있든 당신이 함께 하겠죠. 페이스 힐의 목소리로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hen I think back on these times and the dreams we left behind, I'll be glad. 영화 진주만은 진주만 폭격에 맞서 싸운 두 명의 미국 조종사가 1942년 4월 18일 도쿄와 주요 도시를 폭격한 두리틀 공습에 참가하기까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진주만은 하와이 오아후 섬에 있는 항구인데요. 19세기 이전까지 진주를 만들어내는 굴이 풍부했기 때문에 진주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이곳에 있는데요. 입구에 물이 얕아서 원래는 큰 배를 정박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방어기지를 건설하기에 위치가 완벽했는데요. 1887년 미국은 진주만에 대한 독점 권한을 획득했고 1908년 미 해군기지와 조선소가 건설됐습니다. 이 조선소는 현재 이런 해군시설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데요. 진주만 공습의 생존자 리처드 애덤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진주만에 묻히기를 요청해왔다. 그날의 일을 제외한다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계기가 된 진주만 공습은 어떻게 발생했던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시킨 틈을 이용해 1941년 7월 말 일본군은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주했습니다. 미국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비롯한 경제 제재 조처를 하자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 정박한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일본 해군 항공기 360대가 날아와 기습 공격으로 미군 항공기 480대를 격추하고 해군 전함 5척 등 주력 전함들을 침몰시켜 2,300여 명의 군인과 6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미군 격파 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을 손쉽게 점령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전 정보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레이더에 일본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감지됐지만 미군은 당일 아침에 오기로 한 B-17 폭격편대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한스 짐머의 And Then I Kissed Him. 그리고 나서 키스를 했죠.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진주만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주만은 총 제작비만 1억 4천만 달러가 투입돼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진주만은 당시 엇갈린 평단의 평을 받았지만 2002년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음향상, 음향편집상, 시각효과상, 주제가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음향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진주만의 음악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한스 짐머가 맡았는데요. 한스 짐머는 영화 인터스텔라, 맨 오브 스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등의 음악도 작업한 바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I will come back. 난 돌아올 거야.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진주만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일 통쾌한 장면은 취사병이 전투기 격침하는 장면이다. 진주만 영화 도입 부분의 음악부터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느낌이다. 배우들 캐스팅도 너무 좋았고 조시 하트넷의 슬픈 눈빛 연기에 반해버렸다. 로맨스부터 출연진 이야기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영화 진주만은 폭격 장면의 스케일이나 비행기 액션,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다. 사랑은 기어코 우리를 설득하고 만다. 불편한 삼각관계를 제외하면 최고의 전쟁 영화다. 미국의 국민들을 위한 영화다.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진주만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화 진주만은 전쟁 장면 등 상당한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진주만의 마이클 베이 감독은 시각적인 재능과 액션 장면들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호평했고요. 미국 주간지 피플 매거진의 평론가는 영화 진주만은 부풀려지고 지루한 진부한 전쟁 영화의 소장품 중 하나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진주만 중에서 어택, 공격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진주만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데니와 레이프는 미국의 비밀 수행작전에 참가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데요. 결국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데니에게 레이프가 넌 곧 아빠가 된다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니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대신 아빠가 되죠.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절친한 친구인 데니와 레이프는 한 여자, 에블린을 사랑하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 데니가 에블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이 나보다 레이프를 더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이번엔 영화 진주만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본 폭격에 관한 회의 도중 부하들이 계속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한테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주만을 공격하는 일본군은 2차 폭격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습이 잠자던 호랑이를 건드린 게 아닌지 걱정스럽군. 라고 말하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War, 전쟁, 영화 진주만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들은 곳은 제2차 세계대전과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사랑이 있기에 전쟁에서 싸워 살아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영화 진주만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진주만 중에서 Heart of a Volunteer, 자원병의 마음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잃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사랑을 나눠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랑도 이별도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네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난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려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왜 날 떠났는지 궁금해, 왜 널 그렇게 사랑했을까? 라면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헤어짐을 밝은 멜로디로 풀어낸 곡이죠. 존 틸러슨의 Why Do I Love You So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1960년 2월을 부드러운 발라드와 포크송 열풍으로 물들인 브라더스 4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에는 브라더스 4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한동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0년 히트했던 발라드 곡부터 포크송, 컨트리 음악들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1925년 애리조나 글렌데일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컨트리 음악의 대가로 떠오른 마틴 로빈스의 노래 엘파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마틴 로빈스에게 그래미상을 안겨준 히트곡이에요. 1960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멕시코 여인을 사랑한 한 목동이 그 여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를 총으로 쏘게 되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만난 그 여인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노래 멜로디보다 가사에 집중하며 듣게 되는 노래 엘파소.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노래한 가사가 한 편의 서사시로 표현된 이 곡은요.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전통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요. 노래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Out in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I fell in love with a Mexican girl
Nighttime would find me in Rose's cantina. Music would play and Felina would whirl. Blacker than night were the eyes of Felina, wicked and evil while casting a spell. My love was deep for this Mexican maiden. I was in love, but in vain I could tell. One night a wild young cowboy came in, wild as the West Texas wind. Dashing and daring, a drink he was sharing with wicked Felina, the girl that I love. So in anger I challenged his right for the love of this maiden. Down put his hand for the gun that he wore. My challenge was answered in less than a heartbeat. A handsome young stranger lay dead on the floor. Just for a moment I stood there in silence, shocked by the foul evil deed I had done. Many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as I stood there. I had but one chance, and that was to run. Out through the back door of Roses I ran, out where the horses were tied. I caught a good one, it looked like it could run. Up on its back and away I did ride, just as fast as I could, from the West Texas town of El Paso, back to the badlands of New Mexico. Back in El Paso, my life would be worthless. Everything's gone in life, nothing is left.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the young maiden. My love is stronger than my fear of death. I saddled up and away I did go, riding alone in the dark. Maybe tomorrow a bullet may find me. Tonight nothing's worse than this pain in my heart. See Rose's cantina below. My love is strong and it pushes me onward. Down off the hill to Felina I go. Off to my right I see five mounted cowboys. Off to my left, right, a dozen and more. Shouting and shooting, I can't let them catch me. I have to make it to Rose's back door. Something is dreadfully wrong, for I feel a deep burning pain in my soul. Though I am trying to stay in the saddle, I'm getting weary, unable to ride. But my love strong, and I rise where I fall. Though I am weary, I can't stop to rest. I see the white puff of smoke from the rifle. I feel the bullet go deep in my chest. From out of nowhere, Felina has found me, kissing my cheek as she kneels by my side. Cradled by two loving arms that I'll die for, one little kiss and Felina goodbye.
서부 텍사스 엘파소 마을에서 나는 멕시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시작되는 로맨틱한 가사는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날 밤 거친 카우보이가 들어와 내 사랑하는 여자와 술을 마시죠. 나는 화가 났고 그 낯선 젊은이는 죽어서 바닥에 늘어졌어요. 라는 거친 내용을 지나서 또 나는 내 가슴속 깊게 총알이 박힌 걸 느꼈어요. 펠리나 잘 있어요. 안녕 하면서 끝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농촌 전통 음악인 컨트리 음악의 분위기를 그대로 잘 드러낸 곡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였습니다. 이 컨트리 음악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엘파소 음악과 같이 비교적 단조로운 멜로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노래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노래 길이가 무려 4분 40초 길이에 달하지만 이 곡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량한 서부 사막을 달리던 한 목동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4분 40초라는 시간도 아주 짧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960년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곡이에요. 마틴 로빈스의 엘파소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볼 다음 곡은 이 짐 리브스의 그는 가야만 해요라는 제목의 He Will Have to Go라는 곡인데요. 예, 프랭크 시네트라와 같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크루닝 창법을 구사했던 짐 리브스의 He Will Have to Go 한번 들어보고 얘기 또 이어갈게요.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the jukebox way down low. And you can tell your friend there have to go. Whisper to me, tell me, do you love me true? Or is he holding you the way I do? Though love is blind, make up your mind, I've got to know. I hang up, or will you tell him he'll have to go? You can't say the words I want to hear while you're with another man. Do you want me answer yes or no? Darling, I will understand. Put your sweet lips a little closer to the phone. Let's pretend that we're together all alone. I'll tell the man to turn.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지금 곁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그만 떠나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가사에 He will have to go 들으셨습니다. 풍부하고 묵직한 이 바리톤 음성에 우아함을 겸비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짐 리브스가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런 곡이었어요. 짐 리브스는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가수였는데요. 그의 나이 21살이었던 1944년부터 3년 동안은 이 투수로서 야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로는 음악 DJ로 활동하면서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DJ로 활동하던 때에는 빈 크로스비나 프랭크 시나트라의 신청곡들을 직접 불러주기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1959년 바로 이 곡을 발표하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는 3주 동안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1959년에 발표된 노래지만 이 노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은 1960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 2월을 아름다운 발라드와 컨트리 음악으로 수놓았던 브라더스 4의 음악을 시작으로 유독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1960년 히트곡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다 들은 히트곡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20세기의 안데르센이라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린이 문학 작가 닥터 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3월 2일이면 미국의 초등학교들은 닥터 수스 데이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입니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도서관에서 닥터 수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옷을 입고 그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초록색 계란과 햄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닥터 수스는 어린이 문학의 개척자이자 역사상 최고의 그림책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닥터 수스는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쓴 60권 이상의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독특한 등장인물과 음률로 된 그의 동화책들은 6억 권이 넘게 팔리는가 하면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닥터 수스는 정치풍자 만화가, 사파가, 시인, 만화,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본명이 시어도 수스 가이젤인 닥터 수스는 1904년 3월 2일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계인 부모는 양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나 동네 친구들은 그를 테드라고 불렀습니다. 수스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을 딴 것이었습니다. 본래 독일어 발음으로 조이스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스라고 부르자 그대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형태의 사람과 동물 그리기를 즐겨했고 그런 동물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이길 좋아했습니다. 테드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동물원을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가 본 것들을 스케치했습니다.
테드는 동부의 명문 다스머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제코 랜턴이라는 교내 유머 잡지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1925년 다트머스를 졸업한 테드 가이젤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부모님들의 소원대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젤은 그곳에서 헬렌 팔머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헬렌은 가이젤에게 자신의 재능을 살려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두 사람은 1927년 결혼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가이젤은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만화와 사파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글과 그림은 라이프지, 베너티 페어 등에 실렸습니다.
가이젤은 The Saturday Evening Post 1927년 7월호에 실린 만화에 처음으로 닥터 수스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닥터는 아니지만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처방해주는 닥터라는 의미로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가이젤은 뉴욕에서 발행되는 저지라는 주간지에 정식 제작진으로 참여했다가 대형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광고부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작한 살충제 플릿 광고들은 재미있는 그림과 문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무렵 바이킹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도서 보너스에 사파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출판물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가이젤은 여기서 아동문학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통신부대에 들어가 훈련용 영상을 제작하고 전투력 고취를 독려하는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당시 만든 죽음을 위한 디자인은 1947년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이젤의 첫 번째 어린이 책은 멀베리가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고향인 스프링필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쓴 이 책을 여러 출판사에 가지고 갔지만 무려 27차례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가이젤은 속이 상해 메디슨가를 걷다가 책을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학교 그부였던 마이크 맥클린 토크를 만났습니다. 뱅가드 프레스라는 출판사의 소년물 편집인으로 막 임명이 된 맥클린 토크는 가이젤을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 책의 출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이젤 최초의 어린이 책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1937년에 나왔습니다.
가이젤은 그래서 나중에 자신은 운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날 메디슨가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오늘 나는 아마 세탁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테드와 헬렌은 1948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이젤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서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모자를 수집한 가이젤은 그중 괴상한 모자를 쓰고 다니며 짓궂은 농담도 잘했습니다.
1954년 저명한 미국 작가 존 허시가 라이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조한 이유가 재미있는 아동도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휴튼 미플린 출판사가 닥터 수스에게 딱 225개 단어만을 사용해 1학년짜리가 손에서 뗄 수 없도록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이젤은 그보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간 226개 단어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1957년에 나온 모자 쓴 고양이 The Cat in the Hat였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 오는 날 텅 빈 집에서 따분해하던 아이들한테 모자 쓴 고양이가 나타나 재미있는 마술 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선 책임감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운율이 잘 어울리고 재미가 있는 이 이야기는 어린이 문학에서 가이젤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혀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출판사 랜덤하우스는 모자 쓴 고양이 돌아오다라는 연작 스토리 4편을 더 발행했습니다.
닥터 수스의 책은 그 후에도 여러 편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출판업자 베넷 서프는 입학 연령도 아직 안 된 어린이용으로 50개 단어 또는 그 이하의 단어로 책을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터 수스의 책 중 가장 적고 쉬운 단어, 많은 그림, 익살맞은 주인공들, 노래하듯 흘러가는 운율로 된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섰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책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 코끼리가 주인공인 홀튼 Hears a Who, 호튼이 후를 듣다, Oh Say Can You Say, Mr. Brown Can Moo, 닥터 수스 ABC 등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13개는 권위 있는 출판계 주간지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선정한 사상 최고 판매 서적 10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3개의 저서는 한 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림 동화책에 주는 연례 도서상 칼테코드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가이젤은 1984년에 퓰리처상을 비롯해 아카데미상도 받았고 에미상 3개, 그래미상 3개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이젤의 이야기 중 여러 개는 텔레비전 시리즈나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그가 타계한 후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회화와 조각은 지금도 미국 전역의 갤러리에서 렘브란트, 피카소, 조안 미로 등 거장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상상력 뛰어난 주인공들과 재치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각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영화, 박물관, 테마공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02년 5월에는 그가 태어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닥터 수스 국립기념조각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이젤은 첫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1968년 오드리 다이아몬드와 재혼했습니다. 6살짜리 초등학생부터 항공우주국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겨준 닥터 수스. 1991년 9월 24일 87세로 타계했습니다. 가이젤이 타계하자 부인 오드리는 남편이 남긴 작품 원본과 글, 그림 등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대학은 1995년 학교 도서관을 가이젤 도서관으로 개명했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작가와 삽화가들을 위해 시어도어 수스 가이젤 상이 제정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린이 문학 작가 닥터 수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